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았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꽉 찬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이야기의 결말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해피엔딩입니다. 실화이든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가 되었든지 간에 주인공이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라고 꽉 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또 행복해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가난과 전쟁으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특별히 해피엔딩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 않으면 방송국에 아주 빗발치게 항의를 해서 그 결말을 바꾸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주인공이 행복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꽉 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를 보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꽉 찬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바람대로 룻을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이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룻도 자신의 소원대로 기업무를 자와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후사를 낳아서 나오미의 품에 딱 하고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이 룻과 기업무를 자로 결혼을 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언약 백성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 바람대로 그 소원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룻기에 어찌 보면 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해졌으니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의 결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연우 이야기들처럼 이 룻기도 주인공이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고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이 룻기의 마지막이 주인공이 행복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레스의 족보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마지막이 나오미나 룻 그리고 보아스의 행복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베레스의 족보로 끝났다는 것이 확실히 일반적인 해피엔딩의 스토리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해피엔딩의 이야기라면 룻과 보아스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장면인 12절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가 가장 비중이 큰 인물들이니까 이들이 행복하게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야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들 둘의 결혼식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의 행복한 모습으로도 이 룻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석가들은 이 룻기의 주된 내용이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훗날 이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으며 인생이 채워지는 이 스토리가 주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룻기라고 하는 이 제목만 룻에 관련돼 있지 이 룻기를 이루는 주된 내용은 나오미의 이야기다 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룻이 아닌 이 나오미의 행복한 모습으로도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나오미의 행복한 모습이 아닌 족보로 이 룻기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족보, 정확하게는 다윗의 족보로 나오미와 룻기와 보아스가 얽힌 이 룻기의 이 모든 장면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족보,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족보는 정확하게 이 룻과 나오미의 행복과는 직결된 내용이 아닙니다. 룻의 아들인 오벳을 통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더 훗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지만 당시 룻과 나오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흑암과 같은 역사를 바꿔놓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태어남 그리고 또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이 룻과 나오미의 직접적인 행복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룻기가 룻의 결혼식이나 또 나오미가 손주를 안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족보로 끝이 났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족보로 이 룻기가 끝나는 것을 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룬 룻이 아니고 또 두 아들을 잃은 여인이 마침내 손주를 안고 행복해하는 나오미가 룻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며 룻기가 과연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룻기는 룻과 나오미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해졌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고 룻과 나오미를 통해 시력 같은 영적 어둠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 노예로 죽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이 룻이 결혼을 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또 나오미가 손주를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도 아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나 있는 족보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룻과 나오미 또는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횟수를 이 룻기 안에서 헤아려 보면 우리가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룻, 나오미,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 횟수와 비교하여서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세 번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룻기의 주인공이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룻기 안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여느 주인공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때로는 베들레헴의 양식을 보이지 않게 내려주시는 것으로 일하기도 하시고 또 나오미의 가정에 큰 비극을 허용하심으로 일하시며 또 룻을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룻을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룻, 보아스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단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은 채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기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 룻기 안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을 더욱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를 마음껏 올려드릴 수도 없으며 항상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 나타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을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보아스에게 끝없는 친절을 베풀게 하셔서 룻만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들끓게 이끌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보면 언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저희들이 지켜져서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갈수록 여러 가지의 문제로 악화 일러를 더해가는 이 땅 미국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란의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이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역사를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비유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토기장의 이 비유가 개인의 주권과 권리를 생명같이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들려지면 상당히 불쾌하게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갈라지고 맙니다. 불신자냐 아니면 신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천히 쓰일 그릇 그리고 귀히 쓰일 그릇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룻기에서 보듯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내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를 어떤 그릇으로 어떤 모양으로 빚어내는 것은 그분의 소관이지 나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모양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누구도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의장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내가 무슨 소원을 가졌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졌고 그 계획을 인생에서 이루기 위하여 어떤 스펙을 쌓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수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탓하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저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을 믿고 살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기에 인생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때는 죄의 유혹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날마다 한숨 쉬며 살아가는 삶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손을 놓지 않는 이상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룻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룻은 절대로 소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룻이 낯선 베들레헴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것은 이삭을 죽겠다고 그 위험한 타작마당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억센 남정네들이 득실거리고 곡식의 대가로 음행이 거래되었던 타작마당에 겁도 없이 룻이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나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룻은 모압에서부터 내가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룻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인생을 수동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의 불행이나 실패를 자신의 영원한 불행이나 실패로도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당신의 실패로 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텅 비어있는 그래서 자신을 말하라고 이렇게 불러라 라고 했던 그런 텅 빈 인생이 오히려 룻기가 끝날 때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가득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실패가 실패가 아닌 것이고 불행이 불행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기쁨과 행복이 가득 담겨질 그릇으로 만들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 역사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텅 비어 있는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무를 자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루처럼 기업무를 자가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바로 이 기업무를 자가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무를 자로 주신 것입니다. 룻에게는 보아스라고 하는 한정적이고 한계가 많은 기업무를 자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무를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래서 기업무를 자의 의무와 통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이 바로 기업무를 자의 의무를 행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기업무를 자는 자기 친족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반드시 값을 치러서 그것을 가족으로 데려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똑같이 그러하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팔려간 우리를 당신의 생명값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두 번째로 기업무를 짜는 죽은 자의 이름을 살리고 그 이름으로 기업을 주어 그 기업을 영원히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똑같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천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무를 자는 절대로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이 기업무를 자 친족이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기업물,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빈손이 더 이상 빈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무를 자가 되시는 한 우리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드리고 하루하루 담대한 자신감으로 기죽지 않게 단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무를 자로 둔 사람들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무를 자로 둔 자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담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무를 자가 된다는 것으로 룻기의 메시지가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업무를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모든 자비와 너그러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친절로 봐도 전혀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언급할 때 보아스를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아주 애매하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눈에는 분명히 보아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문을 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문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업문을 자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산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기업문을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업문을 자의 의무를 행하며 또 여러분도 저에게 기업문을 자의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고 한 교회로 모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무를 자로 행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기업무를 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기업무를 자가 되어서 격려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업물을 역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 보아스의 기업물을 권리가 보아스의 단독적인 진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물을 권리에 대한 절차가 모든 배경이 공동체, 즉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기업물을 이 권리를 위하여 장로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물을 권리를 온 백성들, 즉 베들레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듣고 온 백성들이 함께 동의를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살리는 기업무를 일이 보아스의 한 개인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온 베들레헴 백성들이 관여해야 하는 공동체의 이름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무를 자를 거부한 아무개는 신을 벗기우는 수치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너는 우리 공동체의 수치야, 그 자체야 라고 그 공동체 전체가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도 나오미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손주를 안게 되자 나오미 혼자 아니면 그 가정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에게서 나온 오벳은 나오미의 한 개인의 손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공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참으로 여러모로 뜻이 깊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룻기의 용어로 성령 강림 주일을 설명하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무를 자가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무를 자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또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업무를 자의 소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태동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무를 자로 누리는 믿음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베풀고 나눠야 하는 기업무를 자의 의무가 교회의 의무이자 우리 공동체의 섬김인 것을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성도들 모두가 전처럼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현장 예배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흥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업무를자의 소명을 베풀어야 할 내 지체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부비고 부둥켜 안는 대신 눈빛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현재는 고작이지만 그 눈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비와 사랑을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예전처럼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기업무를자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어려움들을 영원한 기업무를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